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방금 이제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죠. 이 성찬 예식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성찬식은 가톨릭 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삼일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친히.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이 떡은 내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잔은 나의 흘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 예식을 지킬 것을 최초로 누구에게 부탁하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장차 무엇의 원형입니까? 이 땅에 설립될 교회의 기초예요. 사실은 이 성찬 예식은 첫째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고 둘째는 이 예식을 누구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는가 하면 교회의 모형이 될 제자 공동체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 예배 속에는 반드시 성찬 예식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1세기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배가 규격화되고 시간이 제한되고 횟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이 점점 미니화돼서 매달 한 번 드리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1년에 네 번 드리다가 그것도 이제 허겁거리니까 요즘은 봉가월로 두 번씩만 달랑 이렇게 드리는 참 서글픈 시절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성찬 예식은 몇 가지 신학적 논란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고 잘게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잘게는 첫째 화채설이 있어요. 화채설. 이 성찬은 화채설. 이건 주로 이제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신학적 논리입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여름에 얼음 띄워서 수박 해 먹는 그런 화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제들이 떡을 나누어주고 잔을 나누어주는 순간 그 떡과 그 잔의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는 억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기념설이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많이 지키는 이제 논리인데 이 기념설은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면서 기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쯤에서 화채설이냐 공제설이냐 기념설이냐 이거를 마틴 루터가 그랬다. 쭈잉글리가 그랬다. 캐드릭 교회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만 그냥 여러분 듣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찾아서 한번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러 군데 이 같은 표현이 있지만 뭐하라고 하셨다고요? 기념하라. 정확히 주님은 직접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이것이 상징이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념서를 성경대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이제 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성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찬의 영성. 뭐 성찬은 성찬이지 거기 무슨 또 영성이 따로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성찬이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명령과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찬 예식을 여러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의 반대는 뭡니까? 무슨 언약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옛 언약. 옛 언약은 보통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죠.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 가면 이런 역사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그 아우성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때가 됐다 싶어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을 완악하여 듣지 않는가 하면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홉 개의 재앙과 심판을 경험하고도 뜻을 꺾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열 번째 재앙입니다. 즉 바로의 장자서부터 애굽의 짐승의 첫 태생까지 싹 심판하는 죽음을 갖게 하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남겨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그 죽음을 면할 대안을 하나 설명하십니다. 자, 내가 얼마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첫 것을 몽땅 죽일 텐데 그때 너희 택한 백성들에게만은 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대안을 준비했다. 각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흘린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어느 가정이든지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과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면제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후에 이름 붙이죠?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즉 죽음과 심판이 면하여지고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순종하자 정말 애굽 땅에 큰 전무후한 애곡이 터지는데 히브리인들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요. 자, 이 그림은 장차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어린 양의 죽음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단강가로 카메라 렌즈가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 어린 양이로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죽으러 이 땅에 실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약속이 언약이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됐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찬을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새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아멘. 바로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 선포되는 겁니까? 새로운 언약.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어린 양의 죽음은 완성되었다. 완성됨과 동시에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선언되는 자리인데 어떤 언약일까? 어떤 언약일까?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인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자, 앞을 보세요. 떼어. 떡을 어떻게 해요? 떼어. 이 사소해 보이는 동작을 동사로 일부러 성경 기자가 표현을 했어요. 곳곳에. 떡을 나눠주다 이래도 될 텐데 떼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떼어라는 말은 그 원문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으깨어 부서지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살을 찢어주실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어떻게 찢어주셨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기선언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성경을 좀 볼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최초로 그 떡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줬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성찬 예식에 담아진 또 하나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직접 이제 찾읍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눈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열어놓으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사복음서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유독 직접적인 설명이 생략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요. 왜 잊어먹었을까요? 아니면 필기하다가 빠뜨렸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생략되고 빠지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림원으로 설명을 했죠. 빈들에 먹을 것이 없이 허기져 있는 수만 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가 보잘것없는 가져온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자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처럼 갖고 있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빌면 그것이 역사를 일으켜서 오병이어에 12광주리가 차고도 남는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치십시오 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놓고. 근데 이것만큼 이 본문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건 없죠. 이 본문은 그렇게 돈 놓고 돈 먹기식에 축복을 비는 장면이 아니죠. 이 본문이야말로 바로 그 빈 들녘에 허기진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리떡처럼 오셨고 보리떡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들에게 자기 살을 찢어서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한 자기 선언적 퍼포먼스예요. 그 들녘의 향연은.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그 의미를 알아먹질 못했어요. 51절을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니라. 52절 시작. 예수님은 상징으로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없어요? 자, 앞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성찬의 떡과 이 성찬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이 특별하고 이 잔이 특별한 포도주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잔과 이 떡은 누구만이 지금 함께 동참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자만이 이 떡에 이 잔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잔은 그 분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여기 우리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자, 54절을 다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아하, 앞에 생명이 곧 뭘 얘기한 겁니까?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된 자로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인정되어지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이 내용이 새 언약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 뒷구절을 보십시다.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어떻게 하리라? 아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냈나요?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첫 열매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에, 그 생명에 참여된 자는 무슨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겁니까? 부활의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7절을 보세요. 아, 56절 다 같이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앞을 보실까요? 참된 양식. 이 성찬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랍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헛된 양식, 헛된 음료입니다. 헛된 음료를 찾으러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우리 복음성에도 보면 유명한 노래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음료를 구하러 나온 그 여인에게.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이들이 헛된 모조품의 행복을 쫓아서 헛된 꿈을 쫓아서 몰려들고 구하고 쫓고 잡으러 다녀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56절 다 같이 시작.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이 개념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보다 더 강렬한 일체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부족하니까 아예 우리의 양식이 돼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분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믿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여기 아주 중요한 논리적 전개가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57절 다 같이 시작. 자, 잘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누구로 산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대요. 자, 절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찬식 새 언약의 중요한 의미와 영성을 우린 밝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는 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왜? 그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게 주님이 살았던 힘이에요. 이 땅에 사셨던 힘이에요. 지금도 그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요. 자,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무슨 힘이 나옵니까? 인삼의 힘이 나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산다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힘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근데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떡하리라?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찬 예식을 나눈 게 누구를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사실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whole life, 전체적인 삶 속에 누구의 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힘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미셔널 라이프라 그럽니다. 선교적 삶이라 그럽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먹고 마셨으니 양식으로 삼았으니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제한적 이해를 갖고 있어요. 선교하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건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장소를 가고 일정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것 선교의 영역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럼 주님이 사는 힘이 하늘 아버지예요. 같이 너희가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어떡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선교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면 오히려 쉬워요. 그 형태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선교가 우리 전 인생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문제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 힘으로 지금 살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니 예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 논리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영성입니다. 믿습니까? 홍삼 먹은 사람은 홍삼 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은 사람은 밥 먹는 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끼 두 끼만 굶어봐요. 팔도 못 떨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덜덜 떨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그 사람에게 한상 잘 차려줘 보세요. 밥 먹고 힘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 힘을 확인하는 거. 내가 누구 힘으로 사는가. 그래서 오늘 분명히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미셔널 라이프라 그래요. 선교적 삶이라 그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26절 시작. 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해가 돼. 사람에겐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 종말도 있겠죠. 자, 우리 살아있을 때 역사적 종말이 오면 제일 좋고 또 언젠가는 하여간 그 끝날이 와요. 개인적으로도 오고. 근데 문제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건 또 우리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래요. 그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팩트를 전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요. 방금 전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이 되어주시고 피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성찬의 영성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죽으심을 이라는 말은 그가 죽어서 우리를 위해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드러나야 될 전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어제 예람지 일환으로 여기 토크쇼가 있었어요. 강사로 전 숙대 총장님이신 이경숙 박사님이 오셨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그 가수 현 형제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아내 정혜영 씨. 난 그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쁘다 그래요. 근데 원래 처음 만날 때는 그 자매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불신자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어떻게 믿었냐? 얘기를 하는데 이 현 형제가 이 자매에게 교제 과정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면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이 형제를 만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완전 목사 옆에 놓고 기죽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삶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팩트를 말하는 거라면 쉽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격과 언어와 성품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의 사건이 드러나야 되는 문제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 순종이 이 성찬을 함께한 모든 이들의 영성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운명과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찬의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양식으로 사는 것임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